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ICAN의 베아트리스 핀 사무총장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핀 사무총장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 파괴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사회의 압력을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김 위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양측은 모두 핵무기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핀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핵무기는 불법이며 핵무기 사용 위협도 불법이라며 둘 다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ICAN을 선정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세계 각지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뛰어온 국제 비정부기구 연합체 ICAN이 핵 위협에 따른 여러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반핵 운동에 헌신해온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일부 국가들이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시상식은 노벨상을 제정한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립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가 어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12차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 결정문에서 북한의 최근 거듭된 미사일 발사가 사전 통보 없이 실시됐으며 이는 영내 민간항공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민간항공협약인 시카고 컨벤션과 관련 이카오 표준 및 권고사항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구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응해 이사회 의장 명의로 북한의 관련 국제협약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6일 이번 결정문 채택과 관련해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지난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때 북한의 이카오 협약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지만 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관련 결정문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참극을 저지른 스티븐 패독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미 경찰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라스베거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의 케빈 맥머힐 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패독이 지난 1일 밤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그의 방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 당국은 패독이 묵은 방에서 패독의 핸드폰과 맞지 않은 핸드폰 충전기가 발견돼 누군가 범행을 도운 사람이 있는지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패독이 갖고 있던 다수의 핸드폰에 맞는 충전기들이 그가 머물고 있던 호텔 방에서 모두 발견됐다고 경찰 당국은 밝혔습니다. 맥멀 부국장은 다만 패독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미 지역을 강타한 열대성 폭풍 네이트가 오늘 허리케인으로 위력이 격상돼 미국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허리케인 센터는 최대 시속 130km의 바람을 동반한 허리케인이 멕시코만 중앙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오늘 세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그랜드아일에서 알라바마 플로리다 접경,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지역에 허리케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앞서 지난 5일 네이트가 중미 지역을 강타하면서 적어도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미 국무부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시스템을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드 발사대 44문과 미사일 360기, 제어 시스템과 레이더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미 의회가 30일 안에 이를 거부하지 않으면 이 거래는 최종 승인됩니다.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매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대외정책 이익을 제고하고 이란 등 위협에 직면한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지역의 장기적인 안보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하루 종일 구름만이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5도, 낮 최고 25도입니다. 함경북도도 하루 종일 구름만이 끼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곧이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희입니다. 미 서부 네바다주 유흥의 도시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숨지고 다쳤습니다. 무려 58명이 사망했고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미국인들은 지난 일요일 이후 여전히 큰 충격에 빠져 있는데요. 뒤늦게 알려진 가슴 아픈 사연들에 또다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온몸으로 총탄을 막은 미국인 남성. 늘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이 남성은요. 본능적으로 아내를 보호했고 아내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맞바꿨습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살아온 한 부부는요. 멋진 포즈로 환하게 사진을 찍고 난 후 얼마 안 돼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됐는데요. 아내가 남편의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 아수라장이 된 음악 공연장엔 2만 2천여 명의 관객으로 가득 찼었는데요. 자동 소총으로 마구 총을 쏴댄 살인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이들의 목숨을 지켜낸 영웅도 있었더군요. 사람들이 총소리와 폭죽 소리를 혼동하는 동안 한 미국인 흑인 남성은 신속하게 30여 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이 남성도 총을 맞긴 했지만 다행히 목숨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네, 소중한 추억들을 순식간에 피와 눈물의 상처로 바꿔놓은 이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 미국인들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 시작된 온라인 모금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사건 현장을 밝히고 있는 수많은 촛불도 이런 미국인들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볼까요?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풀어봅니다. 기자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A Great Big World가 부릅니다. Say Something. 지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시카고 마라톤. 시카고 마라톤은 미 중남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마라톤 대회입니다. 전 세계 주요 6개 마라톤인 미국의 뉴욕 보스톤 마라톤과 영국의 런던, 독일의 베를린, 일본 도쿄 마라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지난 197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4만 명이 넘는 마라토너가 참여하고 응원단과 관중을 포함하면 참여 인원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바로 올해 40회 대회가 8일 열리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카고 국제마라톤의 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바로 라스베이거스시에서 발생한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의 충격 때문에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인데요. 시카고 국제마라톤 대회의 보안 상황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시카고 응급관리국 국장이 이번 주 이에 대한 당국의 대비 상황을 밝혔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사건을 계기로 마라톤 구간 내 고층 빌딩에서 공격이 가해질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재검토했다면서 경찰력을 추가 배치하고 도로 폐쇄 등 경계를 강화했고 대회 참가자들은 지정된 게이트에서 보안 검색을 받아야 출발점으로 들어갈 수 있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제작 지급한 투명 재질의 가방만 소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테러 사건 이후 강화된 내용 그대로인데요. 시카고 시장은 현행 총격범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췄다면서 주민들에게 혹시라도 미심쩍은 상황이 눈에 띄면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0회 시카고 국제 마라톤 대회. 미국인들은 당국의 철통 같은 보안 방침이 준비된 만큼 선수들이 대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생체 시계. 매년 이맘때면 발표되는 노벨상 가운데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낮과 밤의 하루 주기에 따라 인체에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분자 생물학적 연구로 밝혀낸 미국 의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생체 시계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몸의 변화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24주기를 조절하는 유전자를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인데요. 자, 생체 시계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규칙적인 수면 주기가 유지되는 이유는 생체 리듬에 관여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때문인데요. 보통 밤 9시경에 분비되기 시작해서 아침 7시쯤에 멈추는 이 호르몬 때문에 사람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나게 됩니다. 잠뿐만이 아니라 위장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존재하는데요. 이 효소가 배출되는 시점도 시계처럼 정확합니다. 바로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 식사를 앞두고 조금씩 배출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몸은 24시간을 주기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신체 리듬을 갖고 있는데 이를 생체 시계, Biological Clock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계는 사람의 신체가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등 평소와 다른 상태가 되더라도 예전에 주기적으로 움직이던 상태를 기억해서 때가 되면 신체 상태를 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생체 시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생체 시계의 작동 원리를 알면 환자들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생체 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분석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엔 생체 시계를 조절해서 항암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약이 가장 잘 듣는 시점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2일자 보도입니다. 북한 농아인들이 독일을 방문해 수화 통역사 양성 과정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수화 자격증 시험과 교육 방법을 전수받을 계획입니다. 이탈리아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행보를 바꿔야 한다며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일자 보도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북 정책에 있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다른 목소리를 낸 데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굿캅, 배드캅 전략이라는 일각의 분석에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지난 9월 말로 끝난 2017 회계연도에 모두 12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는 단 한 명의 탈북 난민도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4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장소를 다양화하면서 이를 예측하기 위해선 인공위성과 무인기는 물론 다양한 정보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차량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핵실험 징후로 해석할 수 없으며 이런 분석은 북한이 외부 세계를 속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북 제재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압박 조치도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움직임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5일자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강하게 비난한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유엔 총회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비핵화 결단을 내리든지 빈곤과 고립에 처하든지 선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이 감소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 때문이라고 탈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앞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780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압박을 높이고 있고 또 중국의 대북 압박 조치도 속속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이 대북 정책 바꾼 것 아니냐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또 진단인데요. 하지만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는 게 또 전문가들의 관점입니다. 이번 주에 심층 취재로 전해드린 전문가들의 진단, 분석, 또 전망 이현철 기자가 정리했었는데요.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취재 배경 먼저 한번 짚어보시죠.
네, 지금 미국 정부는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서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이 결국은 그 대북 제재 효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그 지렛대를 쥐고 있다 이런 판단 오래전부터 나온 판단인데요.
네.
그래서 미국이 그 대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대북 압박 조치를 속속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과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해서
네.
워싱턴에 있는 여러 그 북한 전문가들 또 중국 전문가들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다양하게 들어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번 취재의 배경이었습니다.
네. 지난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 행정명령 그 자체가 이제 중국에 대한 그 강력한 압박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건데요.
네.
한국과 일본 이렇게 그 3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건데 유엔 안보리 제재 또 다른 나라 독자 제재보다 훨씬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나 기업, 개인도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중국이 직접 언급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결국 그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국을 겨냥한 제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 재무장관의 재량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선박과 항공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드나들 수 없도록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행정명령으로 북한의 그 핵무기 자금 개발이 차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전 세계 은행들은 미국과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깡패 정권인 북한과 거래를 하든지 양자 택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미국이 중국의 은행과 기업들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평가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요.
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은 미국이 이란을 제재할 때 적용했던 겁니다.
네.
내용을 보면은 이란과 그 거래했던 미국 기업뿐 아니라 제3국의 기업과 개인, 기관 등을 금융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제재입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 그 행정명령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여기 이제 만약에 중국의 기업들이 북한과 거래를 하게 된다면 미국이 그 북한뿐 아니라 그 중국의 그 기업들, 은행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미국의 의회와 또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세컨더리 보이콧을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이런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요.
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이 어떻게 반발할지 또 세계 경제에 이 제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점들을 우려해서 그동안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뤄왔는데요. 이제 그 이번 행정명령을 발판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직접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중국의 기업이나 은행이 이 북한과 거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네.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직접 미국 재무부가 금융 제재를 부과하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미국의 압박 속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도 지금 계속해서 대북 제재 조치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북한과의 신규 거래를 중단하라고 일선 은행들의 통보를 이미 한 상태고요.
네.
또 중국 정부는 대북 석유 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아울러서 북한산 섬유 제품의 그 수입 금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난달 말에 아주 큰 조치가 나왔는데요. 북한의 기업 개인이 중국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포함해서 북중 합작 기업 또 북중 합작 기업을 120일 안에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한 중국의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상 그 양국 기업 간의 공동 그 산업 활동을 중단시키고 또 북중 경제 관계 대못을 박는 그런 조치다. 그런 것과 다름없는 조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이례적인 조치를 발표한 상황인데 조치를 발표한 것들이 이행이 되는지는 또 다르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네, 그렇습니다.
관점인 것 같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문가들은 중국이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중국 전문가는 과거 중국 정책과는 아주 다른 정책이다. 지금 중국이 대북 정책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역시 중국이 과연 이런 조치들을 얼마나 이행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중국이 과거에도 뭐 안보리 대북 제재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은 제재 조치가 발표되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맞춘 그 자국내 조치를 발표하고 나서도 뭐 몇 주일 지난 후에는 또 다시 흐지부지 되면서 네. 과거로 돌아간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중국의 조치들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이행이 될지 이것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전문가들은 또 이제 중국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로 이제 그 북한과 거래하는 그 중국의 기업과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를 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 경제적인 이득보다 북한과 거래를 해서 생기는 그 경제적인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조치를 지금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그 중국의 은행들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네.
중국의 은행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런 그 중국 자국의 그 조치를 지키지 않고 만약에 북한과 거래를 하다가 적발이 될 경우에 소규모 은행들 같은 경우 미국의 금융망에 대한 그 접근이 차단이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손실을 겪게 되는 거고요. 또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만약에 북한과 거래를 하다가 적발이 되게 되면은 미국 재무부로부터 그 대규모의 그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과거 예를 들어보면 이란 제재 때 그 프랑스의 그 BNP 파리바 은행이 이제 이런 제재를 지키지 않다가 미국으로부터 90억 달러의 그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었고
네.
이 벌금을 내기로 합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왜 이런 그 막대한 그 벌금에 대해 합의를 했냐. 이렇게 보면 이 막대한 벌금을 내고라도 미국과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그 이란과 거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설명하는데요.
네.
따라서 이제 그 관건은 그 미국 정부가 얼마나 이런 그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들을 또 철저하게 이행하느냐. 여기도
미국 정부가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정부도 더 조치를 취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중국의 기업이나 은행들도 그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그 연쇄적인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럼 만약에 중국이 그런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엔 그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나요? 미국 정부에 어떤 또 다른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이 행정명령대로라면 세컨더리 보이콧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중국의 기업들 북한과 거래를 함으로써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중국의 기업들과 은행들에 대해서 미국 재무부가 직접 그 금융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중국의 기업들과 은행들 또 개인들은 미국의 그 금융망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차단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기업과 개인 또 은행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활동을 하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국제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그 기축통화인 달러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대금이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달러 결제가 이제 그 미국의 미국을 통해 한번 다시 또 통하게 되는데요. 이 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를 다른 나라들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그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만약에 이런 제재를 위반해서 벌금을 받게 되면 벌금 이외에도 이제 또 다시 2차적인 어떤 그런 그 효과를 겪게 되는데요. 예금자들이 이제 일단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네.
또 신용기관들의 어떤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또 자금을 조달하는데 더 큰 비용이 들게 되고 기업의 어떤 주가도 이런 그 제재 영향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서 큰 피해를 받게 되는 등 여러 가지 그 2차적인 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거래 이런 것들을 다시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그럼 전문가들은 중국이 원유를 완전 차단하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요. 최근 나온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서는 상한선을 두고 원유 네. 공급을 중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완전 차단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나요, 현재는?
일단 현재로서는 중국이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네.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 북한의 경제가 돌아가는데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그 강력한 압박 수단 어쩌면 이제 그 마지막 압박 수단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네.
중국은 그 미국에 대한 영향력 또 북한에 대한 영향력 이런 그 가운데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 균형을 잡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원인은 결국 그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북한이 이제 휘청거리게 되고 또 이런 그 북한의 불안정은 결코 중국에 이로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이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국의 대북 압박 조치, 북한에 대한 압박 조치 속속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또 중국을 향한 미국 정부의 반응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Animals가 부릅니다. Don't let me be understood 들어보시죠. 네, 노래 들어보셨습니다. 자, 생생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연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0세 백발 노인이 구슬프게 부르는 이 노래는 한반도 일제강점기 말에 지어진 찔레꽃이라는 대중가요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90세 노인은 13살 어린 나이에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고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떠난 길원옥 할머니입니다. 성노예로 고통을 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던 길 할머니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운명이 바뀌어버린 20만여 명 피해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끔찍했던 4년의 세월이 지나고 18살에 맞은 광복은 길 할머니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르고 또 부르는 찔레꽃 노래도 길 할머니의 한을 달래주지는 못합니다. 영화 The Apology 사과는 일본군의 성노예로 살았던 세 명의 피해자 할머니들의 현재 삶을 있는 그대로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나고 자란 중국계 캐나다인 티파니 흉 감독이 2009년부터 한국과 중국, 필리핀과 일본으로 가며 만난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대화를 토대로 그들과의 정 그리고 이별을 담았습니다. 흉 감독은 VOA에 영화 제작 배경과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ctually, the motivation was I didn't know anything about this issue before I was invited to follow teachers to Asia and to learn about this.
2009년 아시아 나라를 방문해 위안부 역사에 대해 접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역사에 대해 모른다는 걸 알게 됐다는 설명인데 흉 감독은 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안부 역사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며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흉 감독은 영화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60년 세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조했습니다. 할머니들이 평생을 침묵했던 치욕스러운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변화를 담은 장면 등을 통해서입니다. 필리핀 피해자 아델 할머니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 장면과 남편의 묘지에서 통곡하는 모습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델 할머니는 당신에게 정말 말하고 싶었다며 울부짖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뒤로 이웃들의 냉대를 경험한 또 다른 필리핀 피해자 할머니의 고백은 필리핀 내 위안부 피해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중국인 피해자 차오 할머니도 18살을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일본군에 의해 두 아이를 임신했던 일과 자신이 낳은 아기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털어놓으며 감독에게 상상할 수 있겠냐고 되묻는 피해자 할머니. 차호 할머니 동생은 언니가 일본군에 납치됐고 딸을 잃은 엄마가 충격으로 숨졌다는 증언을 조카에게 들려줬습니다. 사춘기 딸을 둔 차호 할머니의 딸은 어머니가 겪었던 일을 듣고 매우 가슴 아파하는데요. 딸이 힘들어할 것이라며 좀 더 크면 이야기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화는 위안부 역사가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에게도 큰 아픔이자 고통인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인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워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정신대 문제대책위원회 정대위의 도움으로 침묵을 깰 수 있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증언하고 일본과 중국, 유엔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위안부 역사를 알리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을 두고 해결이 안 되니까.
It's been so long, it's still not resolved.
단체 활동을 통해 많은 일을 이루고 있었지만 길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지 말고 다시기에 말로 사람으로 태어나되 여자로 태어나서 귀한 집 귀한 딸이 돼서 귀한 집으로 시집 가서 가정을 한번 한 것 같이 이뤄보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지.
1시간 44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영화 사과의 제작 기간은 7년. 흉 감독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 친분을 쌓고 신뢰의 관계로 발전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흉 감독은 VOA에 7년의 제작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과 자신이 싸워야 했던 것은 바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침묵한 채로 생을 마감하면 어떻게 하나? 할머니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 자신을 기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간이 쫓기는 상황에서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기억으로 흉 감독은 2013년 필리핀 피해자인 아델 할머니가 사망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There's so many. Probably the most difficult was losing one of the grandmothers. It was in 2013 and I was racing to get back to the hospital to the Philippines and so one of the toughest parts of making this film was losing someone that you've become so close with.
이제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고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누군가를 잃는 것은 매우 힘든 일 중 하나였던 설명입니다. 흉 감독은 영화를 본 관객들이 위안부 역사를 개인이나 커뮤니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알리기를 바란다며 그 시작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는 게 영화의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휴웅 감독은 중국과 필리핀, 일본, 한국 등 위안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1억인 서명 캠페인도 소개했습니다. 이날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은 흉 감독과 질의응답 시간이 통해 구체적인 제작 과정을 비롯해 중국, 필리핀, 한국 등지에 흩어져 사는 생존자들의 이야기 등 위안부의 과거와 현재 모습 등에 대해 들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 일본 국적의 학생들과 감독 간 대화의 시간도 있었는데요. 일본인 학생은 질문 대신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위안부 영화 상영에 대해 일본인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사과는 캐나다와 한국 등지에서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됐고 8개 영화제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는데요. 일반에는 지난 6월 공개됐습니다. 미국 내 상영이 두 번째인 이 영화는 뉴욕의 링컨 센터에서의 첫 시사회에 이어 지난 4일 워싱턴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에서도 열렸습니다. 워싱턴 행사는 워싱턴 정신대 대책협의회가 주관하고 세종소사이어티의 후원으로 열렸는데요. 앤드류 박 세종소사이어티 회장은 VOA에 관객들이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정대협의 이정실 회장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 위안부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 영화는 위안부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인권 문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미국의 전략은 영국 통치령인 캐나다를 점령하는 거였습니다.
윌리엄 헐 장군은 2,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국경을 건너 말든에 있는 영국군을 공격하시오.
하지만 공격은 실패했고 영국군과 인디언에게 쫓겨 디트로이트로 되돌아왔습니다.
해군은 육군보다는 상황이 좋았습니다.
민간 선박들도 무장을 갖춰서 공격을 가하고 있어서 우리 해군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1년 뒤인 1813년 중반, 영국은 더 많은 전함을 투입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17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서부에서는 상황이 다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헨리 해리스는 디트로이트를 탈환하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조직했고 올리버 페리는 영국 해군을 맞아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해리슨의 대규모 병력과 페리의 승리로 영국군은 디트로이트와 캐나다의 몰든 기지에서 물러났고 미군은 테임스 전투에서도 영국군을 물리쳤습니다.
추격하라! 영국군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조리 이곳 테임스에 묻어버려야 한다. 영국군에 합세했던 그 이름도 유명한 인디언 주장 테쿰세도 조금 전 숨이 끊어졌다. 겁먹지 말고 진격하라. 테쿰세와 함께 모두 테임스에 묻어버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운타리호를 장악하고 나이아가라 강을 건너 캐나다를 공격할 것이다.
1814년 4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몰락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 끝나자 영국은 유럽에 있던 병력을 미국과의 전쟁에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국은 14,000명의 병력을 캐나다로 파견했고요. 미국 해안을 항해하는 영국 선박에도 추가 병력을 보냈습니다. 또한 뉴올린즈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마이카로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영국은 체사피크만을 공격하고 워싱턴 DC와 볼티모어를 위협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윈더 장군은 영국군의 두 배가 되는 병력으로 맞섰으나 영국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님, 영국군이 첫 전방 방어선을 공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약 10km 떨어진 블라덴스버그에서 맞섰는데 처음에는 잘 막아냈지만 곧 영국군이 저지선을 돌파했습니다.
도대체 윌리엄 원더 장군은 뭘 하고 있단 말입니까? 영국군의 두 배나 되는 병력으로도 체사피크 해안에 상륙해서 수도로 향하고 있는 영국군을 막아내지 못하더니 블라덴스버그에서 또 밀리고 있단 말입니까?
윈더 장군은 병사들에게 워싱턴에서 후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해군들이 야포를 갖고 원더 장군의 퇴각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전쟁 중에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단 말입니까?
조슈아 바니와 그의 지휘하에 있는 400여 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더 버텼지만 결국 영국의 공격을 이기지 못해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조시아 바니의 용감함을 높이 사면서 영국 군 병원으로 데려가 극진히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슈아 바니의 용감함이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군요.
대통령님,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영국 군이 워싱턴을 향해 계속 진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들의 진격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일단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영국군은 국회의사당에서 불과 0.5km 떨어진 곳까지 진격해왔습니다. 영국의 로버트 로스 장군과 조지 코크번 제독은 일부 병사들을 이끌고 국회의사당 근무를 불태웠습니다. 그런 다음 미국 대통령 관저를 불태우기 위해서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코크번 제독이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이미 몸을 피한 상태였고 식탁에는 저녁 식사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식탁 앞에 선 영국의 조지 코크번은 포도주를 따라 잔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 건배를 듭시다. 저녁 식사도 못하고 급하게 도망친 제임스 매디슨 미국 대통령을 위하여 건배!
영국의 로버트 로스 장군과 조지 코크번 제독은 국회의사당과 백악관, 여러 공공 건물을 불태운 다음 체사피크만으로 퇴각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이미 백악관에서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포토맥 강을 건너 버지니아 집으로 향한 다음 3일 뒤 다시 수도로 돌아왔습니다.
영국 해군은 벌티모어를 공격했습니다. 벌티모어 항은 맥헨리 기지에서 막아섰습니다. 영국 전함들은 기지 가까이 접근해 함포로 진지를 파괴하려 했지만 이 요새는 영국 함정의 접근을 막아냈습니다.
영국군은 육로를 통해 다시 발티모어를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체사피크만으로 이어지는 노스포인트에 상륙한다. 노스포인트에서 발티모어까지 가려면 22km를 행군해야 한다. 지금 발티모어에는 강력한 방위선이 구축돼 있다고 한다. 미군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발티모어가 아니면 지옥에서 저녁 식사를 하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 모두 목숨을 걸 각오를 다지기를 바란다. 알겠는가?
영국군 약 4,000명은 발티모어로 진격했습니다. 시민 약 5만 명은 도시 주위에 방어선을 구축했고요. 미국군이 앞에 선 장교들에게 총격을 가하며 영국군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아냈습니다.
미국군은 약 100문의 포를 가지고 높은 지대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낮은 지역에 있는 영국군을 향해 사격을 가했습니다. 영국 함선들은 포트 맥헨리에 함포 사격을 가했습니다. 영국군이 쏜 포탄과 박격 포탄은 비 오듯 포트 맥헨리에 떨어졌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9년 10월 7일 오늘 동독정권이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발표하고 독일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합니다. 서독정권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1945년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자 전쟁의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은 엘베강을 경계로 독일을 분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서독 지역을 차지했고 소련은 동독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후 1949년 미국은 동유럽 지역에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돼 나가자 이에 대응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설립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은 서방 국가들과 자신의 점령 지구를 합쳐 서독 지역에 독일 연방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는 동독 또한 1949년 오늘 독일 민주공화국의 설립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언으로 독일은 공산주의 진영인 동독과 자유주의 진영인 서독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난 1990년 동독은 경제적으로 발달한 서독에 흡수되면서 동독과 서독은 평화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1849년 10월 7일 오늘 미국의 시인이며 소설가이자 비평가였던 천재 작가 에드가 알렌 포우가 40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1809년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난 에드가 포우는 3살 때 고아가 됐고 이후 존 알렌과에 입양됐습니다. 이후 1835년 한 잡지의 편집인으로 일하기 시작한 포우는 이듬해 13살의 사촌인 버지니아 클렘과 결혼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버지니아가 결혼 후 얼마 안 돼 결핵을 앓게 되자 포우는 큰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포우는 수년에 걸쳐 많은 작품을 발표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다가 1939년 발표한 단편 소설 어셔가의 몰락으로 큰 관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845년 포우가 쓴 시 갈까마귀가 미국 뉴욕에서 발행되는 신문인 이브닝 미러지에 게재되면서 포우는 작가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두 해 뒤 포우의 아내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자 포우는 큰 슬픔에 빠져 술에 의존하며 삶을 보내다가 결국 1849년 오늘 볼티모어의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은 채 발견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